희망지성 정규 뉴스.
세계 각국에서 강압적 인구 통제, 분쟁과 빈곤 등으로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가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니세프의 2000년 통계를 인용해 전 세계 미출생 신고 아동 수는 약 5억 명에 달한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동의 70%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2억 2,500만 명이 유령 아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 개발 계획은 세계에서 매년 신생아 5,100만 명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올해 초 출생신고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여권이라는 기사에서 나라마다 출생신고 제도가 있지만 물리적 거리, 행정력 부재, 사회, 문화적 풍습, 비용 문제 등으로 저개발국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교육, 의료, 취업, 결혼, 치안, 투표 등에서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조차 만들지 못한다며 그로 인해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범죄에 몹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라오 굽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각국에서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가족을 잃은 미등록 아동들이 각종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출생신고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일 현지 언론들은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중 양자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양국은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1월 상하이에서 해양경계획정회담 가동을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고 이달 16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측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준비협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 간 해양경계획정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한국 입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중국의 주장이 서로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리 총리의 관련 발언에 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이 향후 협상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첩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이어도 문제에서 고 자세를 유지하면 양국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원과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마약 중독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제만보는 후난성 정부 사이트를 인용해 후난성 성위원회 순시팀이 린샹시를 감사한 결과 관리들의 마약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린샹시 시장 궁 웨이거가 마약 투약으로 공안기관의 입안 조사를 받았고 8월에는 린샹시의 검찰원 검찰장 춘린이 동일한 혐의로 쌍계 당적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후난성 헝양시가 올해 1월 헝양현 당원 국가 공무원 마약 행위에 관한 처리 방법이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당원 및 국가 공무원 39명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18명은 처리 결과가 공개됐고 21명은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린샹시와 헝양시 공무원들의 마약 투약은 중국 전 공직사회의 축소판이라면서 윈난성 추슝주 주장 양홍웨이, 부주장 리린린, 허베이성 바오딩시 흉현지방세무국 따잉분국 국장 류모씨, 산시성 판스현 옌터우향 당위부석이 차이스칭 등이 마약 복용으로 폭로된 것을 상기시키며 국가마약금지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중국 마약 형세 보고를 인용해 마약이 공직사회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향후 5년간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 최저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최근 밝힌 2020년까지 경제 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기 위해 GDP 성장률을 최소 6.5%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GDP 성장률 집착은 중국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아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려는 개혁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년간 기준금리를 6차례나 인하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등 특정 목표치 달성에 집착해온 결과 부채는 GDP의 300%에 달해 대형 차이나 리스크로 떠올랐고 무리한 정책 변경으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업종의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 부채가 일본, 한국, 미국의 경기 침체 직전 수준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높은 282%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류량 ANG 뱅킹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제시한 성장률 최저치는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만큼 달성은 가능하지만 기업,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성장률 달성의 장애물이 된다며 GDP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착이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값싼 석탄 소비가 많은 중공업 의존도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는 경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색의 주장을 인용해 중국이 현실과 맞지 않는 성장률 목표에 매달릴수록 국영기업 개혁 및 그림자 금융 통제 목표에서는 멀어진다며 구체적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쉬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도 경제개혁이나 재균형보다 성장률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최근 경제계획의 초점이 중공업에서 IT 및 서비스 부문 성장으로 이동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4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6.5%로 고수한다면 과대평가된 GDP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1월 7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